예, 해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17장부터고요. 24장까지 오늘 누가복음 전체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보면 17장 앞부분부터 시작하죠. 17장 보면 그가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맥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너희가 일곱 번씩 돌아와 회개하라.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그래도 너를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근데 오해하시는 부분은 액센트를 약간 오해하시는데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이 사람이 죽게 하는 게 낫다.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하느니 차라리 이 사람이 지금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느니 내가 연자맷돌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요. 문장을 잘 이해하시고. 이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연자맷돌을 지고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상처 주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네가 얼마나 피해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용서하는 마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한 호의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사도들이 주께 믿음을 주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을 옮겼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너희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톤의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종과 종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어떤 종이 밭을 갈거나 일을 한 다음에 와서 주인이 그 사람한테 앉아서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 다음에는 다시 주인을 수종 들면서 마땅히 내가 이걸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을 잘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 사람이 제자들이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액센트가 좀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앞에 제자들이 믿음을 주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태도에서 무엇을 지적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정도 역할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주세요라는 액센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종인데 낮에 나가 내가 일을 하고 왔으니까 저녁에는 나한테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는 태도. 그러니까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종인데 종이 아닌 거죠. 종인데 뭐예요? 종인데 싹꾼 역할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포인트를 보세요. 종은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신분에 대한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싹꾼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신 이야기가. 제자들은 여전히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 정도 보상이 있겠지. 라는 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뷰가 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건 단지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씨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로 쓰셨던 테마죠.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 전제. 그렇죠? 최초 가치적 전제. 내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발상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렇죠? 내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씨의 발상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발상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전체를 바꾸죠. 이 사람 전체를 바꿔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식의 썩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진리의 종의 정체성, 그런 방향성의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요, 그 전환만으로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나중에 보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세상 이미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가 부족한 게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의 양이 부족한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잘 되겠지라는 확신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기본 전제 자체가 안 들어간 게 너희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보상을 바라는 종의 태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두 가지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두 가지 문제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정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신에 대한 태도. 내가 신에게 이만큼 했으니 신이 나한테 이만큼 해라 라고 하는 거래적 태도가 아니라 아 저게 정말 맞는 것이구나 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진리를 섬기는 종의 태도 진리에 종된 태도 그래서 진리에 종된 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는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잘 되어 나가기를 바라며 권고하는 사랑의 태도 그렇죠? 이 두 가지 태도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가 없고 뭐가 없어요? 사랑에 대한 태도가 부족한 거죠. 용서하는 태도. 내가 저 사람이 좀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저렇게 해도 되지 뭐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상을 바라는 태도가 이 사람들의 기본 태도인 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와도 연결되죠.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돌아갔고 9명은 그냥 기뻐하면서 가버렸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9명은 뭘 얘기해요? 환경적인 신앙을 얘기하죠. 내 병을 고치는 게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병이 고쳐졌으니 모든 일이 잘 끝난 거예요. 제자들이 보상을 바라는 태도와 같은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내 병을 고치는 게 처음에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병을 고쳐진 걸 통해서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진리로구나를 깨닫는 증거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와서 꿇죠. 꺾죠. 진리를 찾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죠. 이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7장에서 이어지는 패턴들은 한 가지 이야기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건 세 번째 이야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라가 어떻게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를 임하길 바라죠. 다른 표현으로 환경적으로 임하길 바라죠.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환경적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태도와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섬기니까 나중에 보상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환경적인 태도로 임하는 천국을 여전히 바라는 태도. 9명의 문둥병자랑 마찬가지죠. 아 내가 믿었더니 병이 나섰어. 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갱신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자꾸 안 오니까 내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자꾸 약해지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나중에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내가 정말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믿음을 더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 자체도 달라. 출발 자체가 문제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대응 태도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찾아가서 인자가 오나 저기를 찾아가서 인자가 오나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가면 내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신앙이 있나 저기를 찾아가면 내 상황을 바꿔주는 신앙이 있나 쫓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뭐하고 마음 좀 좋아졌고 생각 좀 좋아졌고 내가 상황 좀 좋아졌다 그러면 그걸 쫓아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 없이 뭘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네가 잠잠히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떨 거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일상적인 상황이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똑같이 돌아가는데 일상적인 삶이 똑같이 돌아가는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의 갱신을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진리, 사람을 향한 사랑, 내가 진리에 종된 자로서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면 이미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한 것이고 또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시죠? 마침내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유지하고 가면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내 죽음 이후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세상을 임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 세상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시선을 여기다 고정시켜야 되고 이걸 최초 전제로 삼아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많은 사람, 소돔 비유를 들면서 이 롯의 처 얘기를 들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많은 사람, 이것보다 내 가정, 내 재물, 내가 뒤에 놓고 온 거 다른 게 더 중요해서 그걸 신경 쓰느라 이건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장 맥락은 되게 하나의 이어지는 맥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연결시켰지만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앙은 참된 가치가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했죠. 앞부분에서 설명한 참된 가치가 네 안에서 심겨져서 네 내면과 환경 가운데 그것이 구현되어져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스킬, 어떤 편법이 주어져서 그 편법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에 편법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 환경과 상황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천국관은 내가 어떤 사람을 추구하고 내가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뭔지. 아, 기독교는 이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자. 내가 진리의 종된 자인지, 정말 맞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 맞는 걸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인간에 대한 호의가 있는 사람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그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내가 요즘에 마음이 편한지,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지, 교회 생활을 잘 되고 있는지, 상황이 안정됐는지,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걸 기준으로 씁니다. 너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너 요즘에 잘 살고 있니? 기준을 뭘로 써요? 내 마음 편한가로 써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마음 편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길래 예수님께서 좀 불편한 얘기하니까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 대한 호의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점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간단해요. 내가 요즘에 어떤지 여러분 열매로 아시면 돼요. 사람에 대한 호의가 사라집니까? 그럼 뭐 요즘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사람에 대한 호의가 사라지고 그냥 뭐 내 인생에만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뭔가 의로운 기준들을 알고 그걸 지키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나쁜 짓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뭐 그냥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가장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되게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뻔한 게 내 안으로 들어오면 뻔하지 않고요. 뻔한 게 그냥 하는 얘기면 진짜 뻔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다. 네가 어떤 나라,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꿈꾸는 세상이겠죠. 내가 어떤 나라,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18절부터는 이 나라를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태도를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십니다.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과부가 간절하게 요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그러니까 과격한 표현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요청하면 들어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이슈죠. 뭐 스토리는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는 뭐예요? 내 미약한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죠. 그렇죠? 과부가 갖고 있는 건. 내 상황이 되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의식이에요. 두 번째,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해결 의지가 있죠. 세 번째, 그리고 저 재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재판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부가 갖고 있는 태도예요. 보세요. 17장이랑 연결시켜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어요. 나는 요것 좀 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이딴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나 하나 살기에도 버겁거리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면 문제의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해결 의지가 있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해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장의 마지막을 뭘로 보이십니까?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러시죠. 왜요? 많은 크리스천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맞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저는 저 하나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네요. 그러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네요. 에, 근데 막 내가 나아지는 거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군요. 아, 그럼 제가 문제가 있네요. 끝. 그건 문제죠.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확한 엑센트는 뭐예요? 그래요? 내 환경을 나아지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전 그럼 이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단지 그거예요. 그냥 뭔가 심오한 깨달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복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넌 아직도 신앙이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게 안 도와준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진리를 추구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해? 아니죠.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사실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뭐예요? 그 다음엔 원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이 문제가 나한테 필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해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씨앗의 믿음, 전제를 인정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그게 될 수 있고 돼야만 한다는 지향을 갖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확신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예요. 내가 잘 될 거라는 확신하는 게 아니라 교리 몇 가지를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종교란 말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제에 대한 믿음이고 이게 정말 맞다라는 전제에 대한 믿음이고 내가 이것들을 추구할 때 될 수 있다라는 지향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취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이 믿음인데 지금 17장과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인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전제가 이런 거였어? 아유, 그럼 뭐 나는 그건 그다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얘기를 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때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아까 하나는 뭐였어요? 첫 번째 17장 18장에서 얘기했던 그 과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문제의식이 환경적인 문제의식이나 태도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라 내 자체, 내 죄의 뿌리, 내 문제점, 내 악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악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도 문제의식, 해결 의지, 그리고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변화를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은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18장은 추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와 부자 관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문제의식이 있으면 해결 의지가 있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단순성을 갖고 있는 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자 관리는 복잡하죠?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그래도 투자할 만한 게 어느 정도가 있고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고 이 정도는 이루어줘야 되고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고 뭐가 많아요? 부자 관리는 자기가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청사진이랑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왜? 자기 청사진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와 부유함은 유지되는 상태로 옵션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뭔가 문제를 갖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이렇게 해보면 돼? 저렇게 해보면 돼? 자꾸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여러분 신앙의 진심이 부족할 때 방법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 방법 몰라서 안 돼요? 아니, 간절함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응? 기도 방법이란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하는 거지. 기도 방법은 100이면 100명 다 달라요.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 연애 특강처럼 이상한 거예요. 연애에서 하지 말아야 될지 100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하면서 연애 성공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잖아. 무대뽀로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진심 하나로 가는 거지. 여러분 하다못해 연애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기도는 더하죠. 물론 세련되게 뭐 오해 없이 좀 빠르게 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진심을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부자 관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얘기하시죠. 네가 지금 문제점이 뭐다? 기독교를 바라볼 때 문제점이 뭐다? 섬기는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너의 문제고, 섬기는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로 이 신앙과 이 신앙의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8장 마지막 얘기하시는 것은 소경을 고치는 얘기, 같은 패턴이죠. 눈을 뜨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복음서를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제는 대충 읽는 패턴을 알겠죠. 한 세 바퀴 둘러보니까. 쭉 읽으면서 이걸 느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럼 복음서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요. 이런 패턴을 익히기까지가 쉽지 않고요. 웬만하면 상징적인 패턴을 많이 여전히 쓰기 때문에 패턴을 익히기까지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 읽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복음서는요. 원시적으로 날것을 훅 들이댑니다. 그냥. 너 뭐하고 사냐? 딱. 네가 꿈꾸는 천국이 뭐야? 너 믿음이 있어? 정신을 차려. 믿어. 돼. 예수님은 선이 굵어요. 막 이렇게 따뜻하게 뭐 그러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따뜻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겠지.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의 좀 어떤 선명한 메시지. 간단한. 어떤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요. 사복음서보다 삼복음서로 표현하시면 마태마가 누가 읽으시면요. 어떤 교리에 갇힐 수 없는 어떤 야생의 복음이 있어요. 교리, 교조주의. 일정한 신앙생활 이거의 틀에 갇힐 수 없어요. 예수의 말씀이라는 건. 그쵸? 넌 진짜 뭘 추구하고 어떤 내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무슨 변화를 갖고 있냐. 우리 그것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얘기한 설교와 예화들입니다. 그런 이해를 좀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장이 뭘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18장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19장은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쵸? 두 가지 이슈가 나오죠. 하나는 삭개오 얘기죠. 여러분 삭개오가 선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삭개오는 악인이에요. 사마리아의 여자 비유차면요. 이건 악인이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이면 악인입니다. 일제시대 매국노면 악인이잖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일제시대 매국노인데 매국노 중에서도 그냥 동네 이장하고 경찰서장 한 게 아니라 엄청 잘 나갔어요. 그건 악인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야? 내가 다 모르지만 뭐 이렇게 30년대, 20년대 중반까지는 독립운동 하시다가 나라가 진짜 독립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변질된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이 사케오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마음 먹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진짜. 왜 세리장이 악인이라고 표현합니까? 가치를 생각하면 하지 않아야 행동들. 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국가를 해롭게 하고 하지만 누굴 이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경제적으로 이롭게 하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장 자체는 악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악인이 뭐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뭐 사케오 설교는 내가 많이 했으니까 그 서정성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하는 주제는 그 악인이 뭐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관심을 가진 것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9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추구에 대해서 바른 믿음과 기대, 액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추구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시는데 여러분한테 기회는 있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내가 이 17, 18, 19장이 사실 본문 엔딩이에요. 누가복음 본론 엔딩이고 이제 19장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성 들어가시면서 누가복음 결론부로 넘어갔는데 본론 엔딩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이런 세상을 추구해야 되고 이런 세상을 추구한다는 건 그것을 네가 진짜 이루려고 거기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 네가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것을 향한 기회 앞에 지금 네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문화의 비유를 합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렇죠? 근데 종들에게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열 문화를 남겼고 다섯 문화를 남겼고 뭐 한, 어떤 사람은 그걸 묻어놨다가 한 문화 들고 왔다가 욕 바가지로 먹죠. 그쵸? 이 얘기가 해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야기 해주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 번째 종 장사를 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종에 대한 개념 노예 해방 이후 시대라 종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지금 노예가 정당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종이 갖는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목회에 종된 자여야 하죠. 그렇죠? 목회가 저한테 중요한 기준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데? 아, 내가 목회가 기준이 아니어서 난 이것보다 내 기분이 기준이어서 이번 주일은 내가 좀 꿀꿀하니까 못 나가겠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게 뭐에 종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에 종된다는 거. 내가 내 기분과 느낌으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난 오히려 이 사람과 호의와 선의로 대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진리에 종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된다는 건 뭡니까? 무엇인가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상위 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이 지금 이 세 번째 인물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없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종이란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죠. 종의 주인의 명령에 자기가 종속돼 있다라는 진리의 가치에 자기가 종속돼 있다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저렇게 해? 이런 식인 거죠. 난 그렇게 하기 싫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주인 자체 주인의 인격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미 주인을 사실은 대놓고 욕했죠. 왜? 나 말고 다른 종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에 대해 종이 그런 주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일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자라고 표현하죠. 주인을. 당신이 만약에 나한테 일을 이렇게 시키고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긴 다음에 당신이 그걸 가지면 당신은 거저 먹는 도둑놈의 심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난 장사를 안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말을 풀어보면 이쁜 말 같지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장사를 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장사를 안 했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장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장사를 한 사람의 돈을 먹는 주인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을 가만히 놔둬 취유라고는 착취자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주인은 무엇을 하려고 이들 가운데 장사를 시켰습니까? 이들 가운데 성품을 훈련시키고 로열티를 확인하고 그러려고 장사를 시켰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주죠. 그렇죠? 왜요? 왕 밑에서 일하는 자는 왕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은 착취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신을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된 거죠. 그렇죠? 진리에 종속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평가하죠.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결론은 무엇이죠? 자기 인생의 기회. 그럼 한 문화를 묻어놓고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뭘 하긴 놀았지. 자기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는 거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 진리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한 거죠. 근데 그 낭비하는 와중에서도 자기는 되게 주인보다 똑똑하고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평가하고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뭘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인생의 주도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 얘기는 좀 따뜻하지만 또 하나에 들려진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회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한 문화를 들고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이 기회 앞에 서서 내가 아 믿음의 대전제, 씨앗의 전제도 내가 평가하고 믿음의 과정적 전제, 될 수 있다는 신뢰도 내가 평가해버려서 뭐 그건 왜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되긴 되겠어? 라는 태도로 내 인생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내렸어요. 그럼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다른 두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대전제를 인정하고 과정을 신뢰하면서 그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복음사가 왜 복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나라, 그 추구해야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과정,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17장, 18장, 19장 누가 보면 본론부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진 않잖아. 어렵나? 간단하죠? 에? 왜 어려워? 왜 어려워? 왜 어려워요? 여기서 얘기하시면 왜 어려워? 어린아이 같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부자 청년처럼 생각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뭐 잊어버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뺏길까 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 어려워. 그냥 된다니까? 거기에 맞아. 돼. 하면 돼. 간단하잖아. 윤정아, 쉽지? 응? 쉽지 않아? 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가장 좋은 위치에 있잖아. 응?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응? 유치원 선생님 하다 보면 애들한테는 되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쵸? 네 말 다 믿지? 예, 네. 믿죠. 유치원 선생님 말 믿어요. 이한이도 유치원 때는 선생님 말을 다 믿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되더니 유치원 때는 선생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얘가. 선생님은 내가 뭐라고 하니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걸요. 초등학교 유치원 가면요.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지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더니 뭐 친구랑 약간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알았다고 하고 말아. 바빠. 다 파악했어. 이미 선생이 우리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거 알아. 우리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어요.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17, 18, 1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17, 18, 19장이 좀 더 누가 보기에는 나는 독특한 패턴이고요. 20장부터는 마태복음이랑 거의 같아져요. 보이시죠? 20장, 19장 후반부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권위 논쟁,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다윗의 자손,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거의 뭐 문장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지겹게 나온 얘기지만 반복해서 나온 얘기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세금 논쟁 얘기는 뭐예요? 뭘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세금 논쟁 얘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멘트에 담겨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치적 무관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 다른 편으로 환경을 바꾸어주는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너희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게 내 지금 1차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의 것, 너희 자체,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을 바꾸는 게 내 목표다라고 얘기하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이냐면 부활 논쟁 얘기했죠. 이 여자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저 남자랑 결혼하고 저 남자랑 결혼하고 나중에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에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뭘로 바라봅니까? 뭘로 바라봐요?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내세에 대한 사인처럼 바라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내세에 대한 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네가 살아있는 네가 지금 네 위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네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 지금 네 주인 된 하나님을 너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먹고 사는 게 좋은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머리 위에 머리 위에라는 게 가치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있느냐 하나님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느냐라는 게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환경이나 좀 좋아지고 인생이나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네가 이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내가 얘기하는 구원이고 내가 얘기하는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 환경이 좀 좋아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먹고 살기 좋은데 가게 되고 이 두 가지가 부활이고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싸움을 2000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싸움이잖아.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데 가고 여기서 또 환경이 좀 나아지게 하고 여기서 환경이 나아지는 게 구원이고 죽은 다음에 먹고 살기 좋은 데 가는 게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여전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종교 내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흐름이잖아요. 2000년 동안. 그렇죠? 이게 아니라는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악한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 뭐예요? 이미 이때도 이랬던 거죠. 유대교에서 유대교라는 표현이 안 맞지만 구약에서 분명히 제대로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또 이따위로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전히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는 툴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해석되는 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윗자손 논쟁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조적인 기독교에 빠져 있으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뭐 다 맞대. 다 설명이 되는 것처럼 중학생도 하는 맹점 뭐 이런 것들 얘기해도 뭐 대답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호의와 사랑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맞아 이게? 안 맞잖아. 그냥 뻔히 보이는 맹점인데도 설명을 못하면서 그 툴을 그대로 쥐어잡고 안 놓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윗이 예수님한테 주라고 했어.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더니 이 사람 대답을 못해요. 자약군은 툴로는 전체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전체가 설명이 안 되면 이 툴이 잘못됐거나 좁은 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집성이 그 고집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을 쫓아내는. 왜? 자기 툴에 안 맞으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하시는 얘기. 기존 너희들의 믿는 종교가 뭐가 아니고 진짜 종교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21장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는 주로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저거다. 라는 얘기고 21장은 두 번째는 주로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겠어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21장도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죠. 근데 조금 표현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 주제는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과부의 헌금 얘기하면서 성전 무너지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제 그런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올 거냐고 했더니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올 거냐고 했더니 그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얘기하시면서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진과 전염병과 큰 징조들이 하늘이 흔들리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사이에서도 핍박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부모나 형제나 친척과 벗중에 너희를 넘겨줘 너희 몇이 죽게 될 때였는데 내 이름을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께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훨씬 더 비유적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이 세속 종교가 무너지고 유대교적 가치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먼저 사인을 얘기하시는데 먼저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얘기했죠? 잘 되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일어날 것은 무엇이다? 충돌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과 세상이 충돌하고 세상이 너희와 충돌해서 세상이 너를 공격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선 거룩한 곳에 불의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라는 다니엘의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좀 더 표현을 바꿔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같은 패턴이에요. 거룩한 것이 불의한 곳에게 오히려 공격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아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표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 세상은 A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나 혼자 B의 방향을 결단했어요. 그러면 내가 B의 방향을 결단하고 세상 속에 뛰어들었을 때 맨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승리 이전에 충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충돌을 하면 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임할 수 있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왜? 제자들은 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내가 세상과 충돌해 나가서 마침내 그 세상이 오는 그 인자의 날을 볼 것이다 하는 내가 가치, 지향적 투쟁 그리고 가치적 성공의 패턴으로 보지 않죠. 뭔 패턴으로 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지. 인자의 날은 언제예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뭐의 패턴으로 봐요? 여전히 자기의 안정과 성공의 패턴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투쟁의 패턴으로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가치를 붙잡았으면 그 가치를 내가 지향하는 거에 나와서 내가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텐션이고 투쟁이고 하지만 텐션과 투쟁의 결론은 항상 뭐다? 천국이다. 인자의 나라가 온다. 네 내면에 네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나라 회복될 수 있다. 라는 이런 내 혁명적인 태도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이 사람이니까 이 대화의 묘함을 아셔야 돼요. 쟤들과의 대화의 동문서답을 아셔야 돼요. 쟤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인자의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나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는 사인이 뭐예요? 내가 그런 사인이 오면 그날이 진짜 딱 올 줄 알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치? 아, 내가 정말 이제는 잘 나가는 날이 곧 올 텐데 무지개가 뜨면 그 이후에 1년 뒤에 잘 나갈 거야. 쟤들은 이런 식의 대화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지개가 뜨면 1년 뒤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어, 내가 너희들한테 표적을 보여줄게. 표적인 너희가 고생하는 게 표적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날이 올 거야. 전혀 다른 패턴의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이 바리새적 그룹과 제자들의 그룹,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쫓아다니는 그룹과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툴과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얘기를 평가하는 두 그룹들에 대해서 예수가 하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 가면서 하시는 결론이 항상 어떻게 하라? 껴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절,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포인트를 잘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뭐예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술취함과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뭐 진짜 먹고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탕한 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량들이 낭비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술취하면 엉뚱한 것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건 신경 못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 생활의 염려는 말 그대로죠. 이것저것 걱정하느라 시간 다 보내는 거고, 이거 세 개를 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나라를 꿈꾸고 그 과정에 헌신하면서 오는 텐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의 역량이 집중돼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인생의 역량이 다른 데 다 낭비되면 막상 그 일을 할 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선한 일이 악한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역량을 낭비시키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취해서 살지 마십시오. 뭐에 이것저것 걱정 좀 그만하시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내가 저렇게 저런 사람이 되고 저런 세상이 되도록 살겠다, 그 과정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원래 어려움은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그 과정 속에서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동역자도 생기고 그 느낌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 패턴.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해가 되면 이제 삼복음서가 좀 쉽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들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안진뱅이가 걸어갔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부분도 끝납니다. 아, 결론의 첫 번째 부분 끝나고요. 메시지적 부분이 끝나고 이제는 22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사복음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굳이 복음서마다 이제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22장 얘기가 반복됩니다. 22장 이제 유다가 배반하고요. 유월절 최후의 만찬, 그리고 회복과 공급을 약속하시고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십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중간에 멘트가 좀 길게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적은 자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긴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블라블라 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 마지막 만찬의 멘트가 좀 더 따뜻하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길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누가 보면 길게 기술된 부분이 뭐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닮아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라는 앞뒤가 좀 있어요. 그 중간은 뭐예요? 중간은 똑같죠. 나는 뭐예요?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중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시켜보죠. 마태복음은 이것만 있었죠. 그렇죠? 내가 섬기는 자로 와서 인젠 죽음으로써 너희를 섬기고, 그래서 너희도 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앞뒤가 좀 더 붙어 있는 거죠. 이 중간 얘기는 했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지금도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도 성만찬으로 지킵니다. 왜요? 설명은 상만차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골고다 연도를 만들어놓고 십자가 꽂는 재현을 하면서 하지 않잖아. 옛날에 그런 것도 하긴 했었는데 십자가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면 하지 않았나? 난 옛날에 했던 것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 묘해요. 수련회 갔는데 이렇게 강목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명이 끌고 막 그럼 하다 보면 되게 우울해지고 막 그러거든. 막 슬퍼지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것도 했어요. 나 중학교 때 무덤 그 관 만들어 놓고 집어 넣고 막 그랬는데 못 받고 막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거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몰라도 관에 누워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한번 느끼잖아요. 되게 중학교 때 그런가 하면 예민한 시기라 효과가 좀 있었나? 하여튼 돌아와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산상순이 아니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상만찬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난 6월절 언약의 피. 저 6월절의 언약의 피 뭐예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에 갖고 있는 상징성은 세 가지죠.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심각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문제의식.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아프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여전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이런 기회를 주시는 그분은 나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 호의를 갖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증거. 이 세 가지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전체 툴을 바꾼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잘 정리해보세요. 오늘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중심가치가 겨자씨 같은 이제는 진짜 진리의 세상이 돼야 된다. 이타적인 세상이 돼야 된다. 가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지향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불의한 재판장에도 간절하게 구해서 이걸 진짜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내실 수 있다. 나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하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 나라가 정말 맞는 이유가 맞는 걸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계획은 나에게 호의이고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절대 쫓겨나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그를 죽여도 우리가 하는데 나가지 않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뀌는 걸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전체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속에는 이 1번의 믿음과 2번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3번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성만찬의 믿음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하는데 이 성만찬의 믿음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 갖고 계시는 끝없는 호의 그리고 그 호의 때문에 그가 맞고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그 과부의 간절함의 믿음과 너희가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얘기했던 그 전제의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사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 킹덤 컴이에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케이?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돼서 성만찬의 얘기로 공급과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런 너희들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가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너희도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죠?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이미 큰 테마 있었죠. 자기 성공의 신화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공격하죠. 왜?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삶이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싫으니까. 예수가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세우는 순간 이기적인 삶의 가치가 괜찮은 가치라고 얘기하는 자기 자신은 공격당하니까 거기서 공격당하기가 싫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예수를 공격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도망가죠. 예수가 맞는 건 알겠는데 예수가 맞지만 예수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인 것처럼 가고 싶었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걸 인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두 가지 반응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공격하든가 신으로부터 도망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를 선언하는 게 예수가 보인 십자가 사건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보이시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누가 보면서 강조되는 건 여전히 기회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마무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두 두 같이 달렸던 두 죄인들이 비웃는 부분이 아니라 후반부에 한 죄인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 예수님께 회개해서 그 죄인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예수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끝까지 기회 주는 모습, 끝까지 초청하시는 모습의 이미지, 기회 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4장에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시면서 엔딩을 하고 있는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그의 부활에서 선하고 계시는 거에 있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그저 죽는 것은 그 개인의 죽음이 되지만 그가 그러니까 핵심은 죽음이에요. 근데 살아나심이 뭘 선언을 해요? 그의 신성을 선언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구나 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한 사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래서 그의 부활이 중요한 건 그의 계시성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두 제자에게 하시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죽음과 살아남이 왜 구약에서 언약한 그 언약의 핵심적인 의미인지 구약을 강의하심으로 설명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예수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고 완성의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누가복음의 엔딩은 약간 이렇게 좀 소프트한 게 왜요? 마태복음 엔딩은 엔딩에서 이제 승천하실 것까지 가지만 누가복음 뭐랑 연결돼요? 사도행전이랑 연결되죠. 그래서 승천하실 그 이후의 사건들은 사도행전을 좀 패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적으로 좀 엔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셨던 그 사역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우리의 구원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냅시다. 마태마가 누가를 결론 냈고요. 마태마가 누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은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 패턴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려면요. 마태마가 누가가 하는 화법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도 이제 설명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예수님의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한테 핵심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뭐가 아니라고 하시고 뭐가 맞다고 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신지 선명하고 단순하게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팍팍 꽂혀서 있을 때 사실은 날것의 야성의 생명력 있는 도전적인 예수 자체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의 에너지와 생명력과 야성, 거친, 원칙성 그리고 전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로마서로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이 전제성은 확실히 있는데 교조적 정리가 안 되는 사람한테 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교리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서 오해가 발생한 사람들께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로마서로 배우지 마세요. 복음은 복음서로 배우십시오. 복음을 논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맨날 복음을 로마서로 적용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계속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가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기반이 없는 복음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로마서가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좀 선교단체 같은 데서 주로 예수를 영접하셔서 선교단체 같은 데서는 로마서만 가르쳐요. 복음이 로마서로 정리되어 계셨다면 로마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나타난 위상을 이해를 해야죠. 성경에서 제일 잘난 책은요. 모세오경이랑 사복음서예요.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랑 사복음서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서로만 복음을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 복음을 편협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로 교회 생활을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오류예요. 여러분들이 이 날것의 복음 다시 한번 좀 느끼셔서 예수님께 얼마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셨는지 천국에 대한 도전, 믿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십자가의 도전 여러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다가가셔서 그것이 여러분들 좀 들뜨게 하고 도전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좀 어설픈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을 때가 많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향한 기회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걸 각성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고 주와 함께 나가야 될 터인데 제가 자꾸 엉뚱한 데 빠져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서 인생의 기회들을 낭비하고 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가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삼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 우리를 도전하셨던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한다는 말씀을 듣고 육성의 메시지가 우리의 이 묵은 영혼을 좀 깨우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한 말씀 하나하나를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미처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 오해됐던 부분들 때문에 주님께 긍휼히 계시고 그 악사람의 명 가운데 바로 깨달아지게 하시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